오늘 여러분과 함께 설교 코칭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책 여기 1장과 2장을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마 6장이 설교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교자에 대한 내용은 뭐 줄이거나 이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2001년 8월 19일 제가 어저께 가서 졸업장이랑 안수 받은 걸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내가 언제 목사가 됐나 이거 가서 봤더니 정확하게 2001년 8월 19일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 전 5월 달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18년 동안 어쨌든 뭐 목사를 한다 그러고 그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여튼 뭐 설교를 한다 그러고 이렇게 그런 삶을 이제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목사 안수 받고 곧바로 2001년 9월부터 승리하려고 승리 침례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첫 번째 그 설교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 얼굴이 뜨끈뜨끈하죠. 한 시간 반을 했는데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그 전에 교수였고 남들에게 가서 이렇게 뭐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런 거 하고 그래도 교회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이 나 있었는데 이게 뭐 연구하고 이런 거 논문 발표하고 이런 거하고 또 달리 이게 설교가 되다 보니까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 갖고 가서 한다 그런 게 한 시간 반쯤 한 것 같아요. 그날 설교를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승리하려고 시작한 교회가 2년도 못 돼서 이제 교회가 이제 망했습니다. 한 50명쯤 이렇게 사람이 모이고 이제 하다가 교회 내부에 이제 분열이 생기고 또 제가 교회를 치리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교회를 이제 망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그 뒤 몇 년 동안 이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 기간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2003년 한 뭐 8월쯤에 이제 망하고 그러고 난 뒤에 한 6년쯤 지나서 2009년에 이제 교회를 송내 역 바로 옆에 조그만 그런 건물을 얻어서 아마 8명, 9명, 애들 몇 명 합쳐갖고 하여튼 8명, 9명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시 이제 시작을 했고 이게 지금 11년 이렇게 지나면서 예배당도 이제 짓고 그래도 한 1000명 이상 들어가고 한 번에 다 예배 드릴 사람이 한 1500명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빌딩도 이제 우리가 짓고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 이제 유튜브도 이제 구독자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설교를 듣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이 돼서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래도 남한테 조금 이야기해도 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에는 또 월간 목회라고 하는 목회자들 위한 그와 같은 그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도 좀 알려달라고 해서 또 글도 쓰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조금 그래도 설교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교를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작할 때 또 승리침례교회 할 때는 설교를 다 적어갖고 그냥 읽는 그대로 읽다시피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설교에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제 두 번째 교회를 하면서 이런 가운데 제게 가장 많이 영향을 준 책이 이 설교와 설교자입니다. 로이드 존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이에요. 이 안에 16장이 기록이 돼 있고 575쪽이 있는데 제가 교회를 두 번째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전부터 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할 기회가 이제 많이 있어서 그때 이제 학회 논문 발표도 많이 가고 이렇게 될 때마다 읽고 읽을 때마다 참 정말 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런 그 사람의 모든 걸 담아놓은 그런 책이다. 그래서 그 16장 어느 장 하나 그냥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런 좋은 책이에요. 이렇게 돼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신학원을 이제 하면서 설교와 설교자 이 과목을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 16장을 한 장 한 장 제가 다 요약을 해서 50분 정도씩 이렇게 해서 다 설교 형태로 해서 강의로 해서 유튜브에 지금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제목이 설교와 설교자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뭔지를 여기서 배웠고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 책에서 배운 거예요. 영어책 제목도 똑같습니다. 영어책 제목도 Preaching and the Preacher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책 제목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11년 넘었고 이제 12년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앞으로 얼마 동안 제가 목회할지 모르지만 건강이 허락하면 뭐 5년에서 아마 10년 정도 목회하지 않겠는가.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물러나야 되고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또 밖에서는 어떤 좋은 사람이 또 와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사람을 이제 정하고 이렇게 이제 다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들 그 현황을 이렇게 가서 봤을 때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설교자예요. 설교. 이 설교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러면 국가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설교를 올바르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 이런 설교자가 있어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한번 어떻게 이렇게 코칭을 하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음을 먹고 있던 중에 이번 여름에 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그 부탁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이제 해서 이번에 또 마침 설교와 설교자 과목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설교 코칭을 한 두 달이고 이렇게 거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와 설교자 이거 두 개를 요약하고 앞으로 한 두 시간이든 뭐 네 시간이든 여기에는 나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실제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한 12명 정도가 나와서 실제로 30분씩 설교를 하고 그럼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점수표를 다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에 점수를 줘서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점수를 한번 객관적으로 매겨봐라. 그럼 그걸 다 모아가지고 내가 이제 총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면은 아마 한두 사람이 준 게 아니라 10명, 20명 이렇게 주고 보고 줬으면은 그럼 아마 정확할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설교 평가가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좀 고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좋은 설교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의 필요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1장, 2장을 이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가서 보시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왜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냐? 왜 도대체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제 가서 이제 위키백과를 이제 찾아봤더니 1899년생입니다. 1899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돌아갔으니까 82년 사셨어요. 82년. 아마 자타가 공인하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내가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느냐, 설교는 나의 평생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은퇴하는 그런 시점에 설교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많은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많고 이런 가운데 연구와 토론도 많이 했고 그래서 40년간 설교를 했으니 이제 은퇴를 하면서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한번 좀 요약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러니까 40년 동안 한 거를 그래도 한번 요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강의 초청을 받고 그리고 강의에 임하게 됐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만 26살에 영국 왕립의학협회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의사예요. 의사. 그리고 이분은 출신 배경이 칼빈주의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인데 이분은 어떻게 감리교 중에서도 칼빈주의를 하는 그와 같은 감리교 또 회중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1925년부터 2년 동안 의사 생활, 의사 수련 이제 받는 가운데 목사의 소명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회의를 하다가 만 28살 되는 1927년부터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을 해서 처음에 11년 반 동안은 남 웨일스 교회 이제 목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정규 신학이라는 걸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학교를 안 다니고 목사를 했는데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불릴 정도로 이렇게 두뇌가 명석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전한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9년부터 1961년까지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그 당시에 영국의 또 대설교자 중에 한 사람 캠벨 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캠벨 모르간과 함께 공동사역을 하다가 캠벨 모르간이 1943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22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도 웨스트민스터 거기에서 이제 8년 동안 있으면서 30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 웨일즈에서 11년 반, 그다음에 영국 런던에서 30년, 이렇게 되니까 40년, 41년 반 정도를 목회를 했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1968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부터 정확하게 50년 전인 1969년 미국의 필라델피아 쪽에 가면은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신학교라고 들어보셨죠? 장로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입니다. 그 신학대학에서 이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구글 찾아 들어가서 이분이 언제 어떤 걸 했는가 이런 걸 찾아보기 위해서 했더니 거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 이번에 이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 이게 50년 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그와 같은 그 세미나를 연다고 그래서 10월에 그게 열린다고 하는 이와 같은 공지가 이제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2019년이면 정확하게 50년 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하다가 목회사역 다 그만두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와서 강의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6주 동안 거기 있는 그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거, 그거를 누가 이제 와서 타이핑을 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이제 만들어준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주의,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해야 되겠다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목사들, 그런 신학교들에선 고전입니다. 고전.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 특히 장로교에서는 그러한 그 고전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목사들 가운데 이 책을 읽지 않고 그리고 목회를 한다거나 설교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불행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그 사실이에요.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이렇게 행해야 되는가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아주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왜 그러면 이런 강의를 수락을 했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강의 이런 거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선포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뭐 방송에 나와라 이런 거는 아주 질색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왜 강의를 수락했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는 사람의 소명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은퇴를 하면서 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와 같은 청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가서 보시면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그거는 선한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목사의 직무를 내가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걸 사모하면 그건 좋은 거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좋은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소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엔지니어도 하고 교수도 하고 뭐 여러분 가운데 뭐 은행원도 할 수 있고 정치가도 할 수 있고 소명이 여러 가지가 많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소명 중에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소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예. 이것 때문에 내가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현시대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좋은 설교와 좋은 설교자다. 근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40년 동안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집약을 해서 모아놓은 그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강의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온 세상이 지금 필요라는 게 뭐냐. 뭐예요? 네,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네, 왜 설교가 필요하냐. 네, 그 이제 좀 이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이제 되는 겁니다. 왜 설교를 필요로 하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주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딸려오는 부속된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인간의 주된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에게. 그 외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설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의가 왔을 때 내가 수락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고 성경 공부가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설교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preaching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건 teaching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많은 목사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게 프리칭과 티칭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프리칭은 여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의 감동이 이 가운데 생기는 거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티칭은 주고받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면 내가 대답하고 뭐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성령님이 권능 있게 역사하시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뛰어나심이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설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프리칭과 티칭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찾아서 읽자 그러고 뭐 예,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건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에요. 그 들고 와서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 이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어떠한 질문을 하냐. 설교가 정말 필요로 합니까? 정말 설교라는 게 필요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자체가 뭐를 드러내주고 있냐.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다. 정말 교회의 상태가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교회가 중병을 앓고 있구나.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됐다고 하는 거는 교회가 병들어 지금 죽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 설교는 둘째치고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렇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야 되는 그런 자리, 거기서 정말 질서 있게 논리 있게 정연하게 모든 일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하는 게 교회답지 못한 그런 교회가 수두룩하게 널려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회 갈 필요가 있겠느냐. 집에서 그냥 성경 읽으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 설교가 왜 필요하냐. 뭐 필요하면 정필요하면 지금 같으면 유튜브 가서 말씀 들으면 되지. 그럼 뭐하라고 교회를 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 문제니까 왜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고 설교가 필요 없다고 하느냐. 로이드 존스가 교회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이유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설교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의 권위가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추락을 했어요. 성경에 들어있는 그 진리의 권위가 추락이 됐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설교의 위대함은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라고 하는 그 주제의 위대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는 그 설교할 때 사용하는 주제와 내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설교의 대상, 이거 설교를 이렇게 할 때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그 설교의 주제가 되는 그 대상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위대하게 되는 건데 지금 교회를 비롯해서 온 세상이 지금 문제가 뭐냐. 그 하나님의 권위가 추락이 됐고 그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진화론이 옳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의 권위가 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그 안에서 위대함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본주의 사상에 의해서 교회 안에 여기 가서 보시면 뭐 이사야서를 두 사람이 썼다 그러고 그렇죠. 모세오경은 뭐 네 명이 썼다 그러고 다 짝짓기를 했다 그러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난도질을 하고 여기 사람 여기 성경 100%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안에 사람의 말도 들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등등하면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의 권위가 추락이 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그 설교의 위대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성경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는 강단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어로 펄핏이요. 이 펄핏에 서서, 이게 펄핏이라고 그래요. 강단을. 여기 서서 자기 자랑하고 오락하고 농담하고 코미디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아니고 프리처가 아니라 풀피티요. 여기 서서 무언가 예, 장난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오순절 은사운동 한다 그러고 금리빨 뭐 만들어준다 그러고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 그러고 그렇죠? 뭐 장풍을 불어서 쓰러뜨린다 그러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말 그대로 교회 여기 이 강단이 원맨쇼하는 이와 같은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 강단을 보면 뭐 번쩍번쩍하고 그렇죠. 무슨 나이클럽 같이 온 것처럼 하고 목사가 하얀 옷 입고 하얀 신발 신고 나와갖고 뭐 이렇게 그냥 코미디처럼 하고 하는 그런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쫙 몰리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이게 하나의 오락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와 같은 비참한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이제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설교를 형식 그 다음에 연출에만 신경을 쓰는 연출 이거 하는 걸 연출하는 거예요. 목사가 오늘 넥타이를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어떻게 순서를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게 이렇게 연출하는 거. 그러니까 예,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배우들을 한번 보라는 거야. 배우 그렇죠? 연극 배우들 가짜를 진짜처럼 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배우가 얘기하는 거 다 가짜잖아요. 자기 거 아닌데 근데 할 때 막 얼마나 진짜처럼 하는지 그 보는 사람이 다 눈물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는 그러니까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하는데 목사는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목사는 이 진짜를 가지고 여기 앞에 서서 맹맹하게 그저 아무 열정이 없이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이거 시간 때워서 오늘 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설교가 권위를 잃고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 설교 대신에 예배 형식이 이제 강조가 돼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전 예배. 이건 뭐 각종 집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설교 말씀 한 시간이고 뭐 하게 되면 적어도 설교가 3분의 2 정도 그 시간을 차지해야 되는데 나머지 뭐 노래하는 거, 교동문, 헌금 시간, 성가대 시간, 목사 촛불 행렬, 영화 연극, 찬양 인도자 시간 증대, 찬양 목사, 유명한 사람 데려다가 간증하는 거. 이게 다 오락이거든요, 오락. 그렇죠? 상담하는 거. 예, 이런 것들로 다 순서로 이렇게 채워놓고 보니 한 시간 예배 중에 한 시간이라고 했을 때 목사가 설교하는 그 시간이 20분 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목회자는 하나님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도록 부르시느냐.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곳곳에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기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밖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잊으면은 그럼 교회 아니면 목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서를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침례를 다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라고 어떻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하는 거. 그렇죠? 그것이 끝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사도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세요. 온 세상으로 보내면서 뭘 하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 그래서 부활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거기 19절에서 20절, 이건 우리가 중요하니까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뭐 병고치라는 거 아닙니다. 사회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회를 개선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침례를 줘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러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명령에 따라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메시아라고 한 사실을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해서 선포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했더니 어때요? 거기 있던 유대인들의 이 공회가 와서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렇게 전해야 될 그 말씀들, 그거 전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너희 말대로 멈춰야 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내용 일이 그 끝에 가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바울이 28장 30절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그러니까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대위임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열두 사도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시면 디모데 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마지막 죽기 전에 지금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다른 거 없어요. 사회를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 모든 것이 말씀 선포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선택하고 임명해서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권위를 준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또 대언자들, 구약시대 대언자들 가서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 그게 뭐예요? 프리칭을 한 거거든요. 그 프리칭 한 거에는 주고받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그대로 전한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틴 로이 존스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이끌며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일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고정된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는 때가 있고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때가 있다. 그런데 가서 살펴보면 교회는 어느 때 부흥하냐? 위대한 설교자들이 나타나면 교회는 부흥을 하고, 설교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다 쇠퇴해버리면 그러면 교회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그난 천년 이상 동안 누가 선포를 했어요? 선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쇠퇴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 암흑 속에 갇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고 한 사람을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며 드디어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설교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마르틴 루터 하루에도 몇 번씩 설교하게 된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설교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켈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제네바에서 매일같이 설교했어요. 정말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선포를 많이 했는가, 이 책을 가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록들을 남겨놨어요. 저는 욥기 같은 거 뭐 20번 설교하기도 힘든데 그 욥기 같은 걸 100번, 150번씩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한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려면은 마르틴 루터니, 요한 캘빈이니, 존 낙스니, 그 다음에 레티머 같은 그런 설교자들이 일어나야 그래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17세기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위필드라고 한 사람이 나타났고, 또 유명한 웨슬리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키게 됐잖아요. 또 영국의 대단한 그런 부흥을 일으키고 감리교의 시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데, 이 위필드가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러면 이 천둥이 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할 정도로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창조자는 있지만 나는 그게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위필드가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 나타나서 설교를 하라고 하면 그럼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걸 들으러 간 거예요. 왜 들으러 가냐?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 설교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것만으로, 내가 믿지는 않아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그럼 이 위필드가 그냥 설교자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설교자가 됐냐? 그 당시에 주석, 유명한 주석이 매튜 헨리 주석이 있었어요. 이 설교자가 되기 전에 매튜 헨리 주석을 이렇게 깨알같이 되어 있는가, 이만큼 되어 있는 책이 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차례를 읽었다는 거예요. 몇 차례를 이걸 읽어서 숙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숙지를 해서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할 때 거기 있던 말씀이 그냥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레의 이런 부흥이 일어나서 다 쓰러져 가던 그런 영국이 살아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18세기, 19세기 이제 넘어가면서는 우리가 이제 설교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잘 아시는 설교의 황태자 누구예요? 스펄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펄전이 이제 등장을 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마이크가 없던 시대에 그날 2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에서 이 생 목소리로 그 말씀을 전달했는데, 여러분 2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데 얼마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그러면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받아서 적어갖고 그리고 곧바로 전보를 미국으로 치면 바로 그 순간에 전보가 돼서 미국에서 그렇게 받아갖고 또 읽고 듣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지금이야 우리가 유튜브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 스펄전의 모든 설교가 지금 다 남아있는 거예요. 다 녹취를 해갖고 그렇게 기록을 해서. 그렇죠? 또 유명한 무디도 있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지금 우리 20세기 들어서서 캠벨 모르간이라는 사람도 나타나고 마르틴 로이드 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위얼스비라고 하는 분도 있고 요 근래에는 존 맥아더, 그렇죠. 존 파이퍼,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설교의 맥을 쭉 이렇게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요약, 설교라야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거, 이거를 중요한 그런 과제로 생각하고 목사가 그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1장 내용이고 2장 잠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2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 설교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왜 설교를 해야 되냐?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여러 문제가 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그 진짜 문제는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동안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핍박을 받으면 살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 말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 속에 떨어져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을 보내야 된다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목사가 이거를 정확하게, 지옥의 현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빼내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설교고,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설교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와 불법들 가운데, 범법들 가운데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다 살아있다고 좀 말하고 다 돌아다니지만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표현에 따르면 눈이 멀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지각의 영이 지금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지하다는 겁니다. 안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것과 같은 그 진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 자, 그래서 사람이 질병도 갖게 되고 환경 문제도 갖게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사회 정치적인 이런 문제도 갖게 되고 다 이런 문제를 갖게 되는데 이런 거는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죄의 타락의 결과지 이것들 자체를 하나하나 다 해결한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이런 모든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증상인데 이 증상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설교를 해야 되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설교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와 설교자가 이제 필요한 거다. 자, 그래서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구원. 그래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인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는 이 무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를,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무지를 진리로 해결하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 설교자가 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러니까 인간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짚어주고 그 문제를 깨트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실제로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들 다 불렀어요. 밀레도로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손에 하나도 무슨 피, 유죄가 될 만한 게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회피하지 않고 너희에게 다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계획을 하나도 회피하지 않고 다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가감이 없이.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의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회의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국가의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무지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듣고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간단한 거예요. 진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야기합니다. 설교란 뭐냐? 인간의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해 주는 게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떻게 코미디언처럼 실실실 웃고 이렇게 하면서 설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명하다는 사람 여기 로이드 존스도 봤어요. 위얼스비도 봤어요. 메가더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존 파이퍼도 봐요. 다 설교하는 걸 봅니다. 이게 영상 있고 해서 봐요. 이 자리에 서서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지, 여기서 뭐 낄낄대고 웃거나 뭐 이렇게 무슨 코미디를 하거나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실실실 웃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서 저보고 자꾸 웃으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보고. 근데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정말 가끔 어쩌다가 이렇게 위트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고 하면 그때 웃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기서 무슨 코미디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웃기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거기에서. 그렇죠? 막 그냥 웃어가면서 목사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냐고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있는 대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도 지금 모자란데 여기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웃어가면서, 그렇죠, 오락 얘기하가면서 신문 기사 읽어가면서 코미디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설교와 설교자 말씀을 읽고 그런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걸 보고 그런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하다. 그거는 설교가 뭔지 설교자가 무언지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인간의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그래서 진리만을 제시하는 거,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고 설교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책무라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위대한 일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못합니다. 대법원장도 못해요. 국회의장도 못해요. 국회의원도 못합니다. 오직 목사만 할 수 있고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아름답고 위대한 그와 같은 그 소명, 사명을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것들 의술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타종교를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단도 나오고 심리학도 나오고 각종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증세, 그 여러 가지 증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고쳐주는 거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커다란, 넘어갈 수 없는 커다란 그와 같은 골짜기가 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와 목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 화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대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영원한 지옥 형벌의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를 선포하는 그 일을 교회와 목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것 이외에 다른 모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다른 일을 하는 거는 인간이나 아니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어떤 증상 하나를 해결하는 거지, 거기에 핵심 문제를 깨트리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바로 이런 증세 중에 하나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병을 고쳐준다 그러고 뒤로 쓰러뜨리고, 그렇죠? 코미디를 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코미디를 해서 30분 동안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풍을 불어대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다 뭐예요? 이런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 증세 중에 하나를 고쳐주는 거지 그걸 통해서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교는 뭐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 끄집어내서 철저하게 수술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증세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수술해서 아예 잘라버리는 겁니다. 죄 문제를 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개체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이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기관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있고 직업의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많은 그런 걸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상담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심리학 전공한 사람한테 데려다가 그 상담 목회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로이드 존스 얘기가 뭐냐? 인간의 기본적인 이 구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올바른 설교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설교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800명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설교를 통해서 800명, 900명, 1000명, 10000명, 100000명이 돼도 그 사람들 개개인의 문제가 한 설교를 통해서 한 성령님의 강력히 역사하심을 통해 그 문제가 각각 해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지 10000명을 쫓아다니면서 개인 상담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능력이, 설교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설교자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Worship in spirit, 영으로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영과 여러분의 영 그 사이에, 그렇죠? 내 영과 여러분의 영 사이에 이거를 연결해 주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 구원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결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사람의 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해결되는 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믿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다. 예, 이게 설교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설교자의 특권.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서 그래서 그날 열심을 다해서 목사의 얼굴을 쳐다볼 때 목사가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교회에서 선포해야 되냐?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같이 모이는 것 자체가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회를 보면 야, 이 사람들은 놀러 가지 않고 도대체 왜 여기 모여 있느냐 하고 그것 자체로 감동을 받는다는 거,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 자체가 설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이들이 교회에 오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단정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열성을 다해서 정말 천국과 지옥과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런 길에 대해서 열심히 선포하는 게 보여야 되고, 아니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시간을 버려가면서 여기에 모여 있을까, 이런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그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모임, 이거 자체가 세상에 어떤 사람도 느껴볼 수 없는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책을 읽어보면 어떤 강신술사 영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갔는데 자기가 강신술하고 영매 노릇하고 하던데 그 지저분하던 그런 환경하고 달리 그냥 교회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냥 교회가 영적으로 모든 게 그냥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그거 자체가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그래서 이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를 외부 사람이 봐도, 야, 정말 여긴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그렇죠? 이런 가운데 목사의 설교가 진심으로 외쳐지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님의 파워가 이 교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목사가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하고 듣는 사람들이 거기서 눈을 똑바로 뜨고 열심을 다해서 들을 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파워가 드러나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되고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흥황하고 발전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다. 근데 그 일은 뭘 통해서만 가능하냐?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걸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 목사의 진지한 그런 그 선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 아름답게 사람이 변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으며 이걸 통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